예, 오늘 말씀은 우리 여러 가지로 이렇게 끝과 시작이 같이 되네요. 오늘도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인데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돌아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러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심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다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께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강요로서 전체적인 바울의 생애와 또 그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여정을 마치 항해사가 항해 일지를 기록하는 것처럼 그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이 가고 있는 이 여정이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과 뜻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고 있는 여정이라는 것을 상세히 밝히는 것이고 또 그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이 어떠한지를 이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들은 놓아두고라도 사도행전 27장부터 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27장 9절에 보면 그 항해 시작부터 매우 위태롭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게 되고 그 배가 다 부서져서 파선할 처지에 이르게도 됩니다. 자기들이 그 파선을 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죠.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바다에 내어버려서 그 배를 가볍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띄우려고 하지만 그 일이 쉽지 않게 되어져 갑니다.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보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 가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여기에 항해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의 절망 가운데에서 구원의 여망마저 갖지 못하는 그때에 다 포기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의 생명도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자가 너희를 다 내 손에 맡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리라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7장, 28장까지 이 내용들을 보면 여러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뱃머리가 걸리게 되고 또 배의 뒷부분이 깨어져 나가는 가운데 있고 또 죄수들이 도망가게 되면 그 죄수들을 호송하는 군인들이 자기들이 벌을 받아야 되니까 도망가기 전에 다 죽이자라고 하는 말도 있게 되고 또 백부장이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막아서는 일들도 있고 또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배가 다 파손이 돼서 멜리데 섬에 들어가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바울은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또 추장의 아버지를 낳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죠. 결국 여러 일들을 거치고 거쳐서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16절 이하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이후의 행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직 그 재판을 받지 않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이기 때문에 이때만 하더라도 그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죄수들과 함께 창살이 있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어떤 집이라고 할까요? 작은 가정집 같은 데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군인 한 명이 지키게 되고요. 또 몇 가지의 자유가 허락이 되는데 바울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또 배려가 되고 또 멀리는 못 나가지만 가까운 곳을 왕래할 수 있는 자유도 허락이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 되는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했었는지 또 이 로마에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기 변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동족을 배반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관습을 무너뜨리는 사람도 아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 석방되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를 허락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열심히 자기 변호를 했는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무슨 말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내가 전하는 사상이 어디에 가서든지 반대를 받는다라고 들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시간을 정하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강론하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것이고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가르쳤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말을 듣고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고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여서 서로 공격하기도 하고 또 서로 반대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사실 저희 같으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계속 오십시오라고 권면을 할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또 성령께서 지혜 주실 때 또 은혜 주실 때 이 복음이 어떠한지 깨달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계속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한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백성에게 가서 아무리 말씀을 전하여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다. 그 이방인들이 그것을 들으리라, 복음을 들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온 이태 동안, 이태라고 하는 것은 2년이죠. 2년 동안 이 새집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미결수의 신분으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것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어떻게 가르쳤나라고 할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었어도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가르쳤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면 놀라운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가장 적대시하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사도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온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일들을 하는데 쓰임을 받습니다.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인데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서든 이 복음이 반대를 받고 또 이로 인하여서 대단히 많은 핍박과 억울함을 당하게 됩니다. 진리인데도 반대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지만 이 모순 속에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바울도 두려울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안심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 너를 통하여 행하실 일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알게 하신 것을 바울로 하여금 굳건히 붙들게 하셔서 그 일을 해 나가는데 어떠한 두려움이나 어려움도 갖지 않고 그 일을 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게 됩니다. 물론 바울의 그 기질이나 어떤 성품, 성향들을 보면 대단히 다혈질이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무서움을 갖지 않고 열심히 하는 부분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전 생애에 그의 생애나 사역의 내용을 보면 그가 이루어온 일이 그의 기질이나 성향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일이 가능하였다. 그가 사도의 책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막힘없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로마에까지 온 것이니까 그러면 바울의 사역은 여기까지인가 싶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바울은 늘 새로운 사역들을 꿈꾸고 또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에 와서 이제 지금 투옥되어 있는 이 상황을 1차 투옥이라고 하는데 이 1차 투옥이 있은 후에 잠시 자유의 몸으로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한 4, 5년간 로마에서 복음 사역을 이 바울이 하게 되고 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하면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 그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밝힌 것 같이 자신이 로마를 넘어서 더 먼 곳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바나 전도 여행에 관한 계획들을 밝혀왔었습니다. 그 로마서에 보면 여러 해 전부터 언제나 서바나로 갈 때에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여기에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그때 지독한 흉년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전해달라는 연보를 내가 지금 받았는데, 이것을 예루살렘에 가서 전해주고는 내 생각은 로마에 가서 너희들의 후원을 통하여 서바나로 가서,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이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 일을 너희들이 꼭 후원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였을 때에 바울이 서바나에 다녀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는데, 물론 성경에는 서바나에 간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부들의 증언이나 또 자료들을 보면 바울이 서바나의 끝지역에 와 있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다녀왔다라고 하는 그런 글귀들이 있어서 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실제로 다녀왔건 다녀오지 않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만 그가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그 대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우게 되고, 이때 바울이 다시금 2차 로마 투옥 한 곳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2차 투옥은 1차 투옥 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죠. 정말 우리가 감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감옥에 이 바울이 갇히게 됩니다. 1차 투옥 때는 새집 같은 데서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복음도 전할 수 있었는데, 2차 투옥 때는 그런 일들이 어려웠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그 서신서를 쓴 것이 이 디모데 후서인데, 이때 2차 투옥 때 이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 보낸 것이죠. 너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알리기도 하지만, 또 마지막에는 디모데에게 면회를 와라 이렇게 내용을 쓰고, 또 올 때에는 내가 두었던 그 겉옷을 가지고 와서 내가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가죽에 싼 책, 아마 구약 성경의 이제 선지자의 말씀이 적힌 글들인 것 같은데, 그 가죽에 싼 책을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역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 주께 받을 것인데 이것은 내게만 아니라 이 길을 함께 쫓아오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을 보면 마치 그 승리의 골인 지점을 앞둔 마라톤 선수가 그 마지막에 온 힘을 짜내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그 골인 지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승리의 고백이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와 같이 고백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냥 예수 잘 믿는 것이 이 세상 살 동안만큼은 불편하지 않고 힘든 일 없고 또 잘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잘못 붙들고 있고 믿고 있고 알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인생으로의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오로지 예수여야만 하는 그 진리 안으로 부름을 받고 있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가 복음 안에 진리를 쫓아 사는 것을 방해하거나 가두어 둘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28장에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잘 마무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두서없이 그냥 툭 끊어져 버리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은 미완성의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미완성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의 말씀에 무엇이 부족하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계속 확장되어야 하고 그리고 확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이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며 이 말씀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내야 합니다.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생애가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어야 하고 결국 내 생애가 복음이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 하고 싶죠. 그런 일들은 바울같이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평범하고 뭐 잘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나 바울이 고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만삭되지도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주께서 보이셨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으로 견주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울보다 훨씬 감사한 자리에 있죠. 훨씬 복된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걸로만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바울을 흙수저라고 부를 것이고 우리는 금수저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사도행전 28장의 마침을 보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구호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이제 우리가 쓰자라고 하는 거였죠. 그런 구호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이제 그 당시에는 어리고 젊었었는데 그런 구호가 약간 강요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강요되어야 하고 부담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고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워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 있는 소명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대단히 분명하고 자명합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빛 같은 존재로 그리고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복음이 주고 있는 그 진리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경험한 그 은혜와 자유를 마음껏 세상 앞에 드러내야 하는 책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들은 우리 안에서만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앞에 증명이 되어야 하고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기에 저들은 그 죽음 속에서도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자신들이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일들이 매우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가장 두려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힘 얻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안심하지 못할 때에는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안심하라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두렵지 않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바꾸어 내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밝히 드러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예수를 붙들고 사는 자가 갖는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토해내게 하시는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이어서 쓸 수 있는 복음 확장의 삶이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 처음 믿고 기도할 때, 아니 지금도 우리 기도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이거 할게요 라고 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렇게 들으시고 깨우쳐 주신 것들이 있죠. 때가 되면 너 언제까지 거기에서 그 기도하고 있을래? 한 걸음 더 내디뎌라. 내디디고 들어와서 너 안에서 바꾸어내는 기도가 무엇인지 너 스스로 돌아봐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죠. 그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떤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이해에 신뢰와 믿음을 덮여서 담대하게 만들어내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그것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고, 그리고 기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일들이 됩니다. 우리 한번 고민해 보시죠. 나는 사도행전 29장을 어떻게 쓸까? 이제 내 남은 생애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옛날 어렸을 땐 바울같이 살자, 뭐 베드로같이 살자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그거 하기는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간 복음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의 기쁜 승리의 고백과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애, 그가 행하였던 사역들을 돌아보면 참 놀랍고 감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택함을 받은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은혜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해 올 수 있도록 이끄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복음의 진보와 확장이 있었습니다. 말씀은 28장으로 마치지만 29장의 사도행전을 우리의 삶으로 써 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생애인 것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이 귀한 자리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내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